케언즈 매거진 파트 3 차례 1 스페셜 테마 에세이 1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 2 스페셜 테마 편지 1 크리스마스는 엄마의 생일 3 스페셜 테마 편지 2 12월 25일 홀리 월급데이 스페셜 테마 에세이 1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올수록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된다. 아내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젊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도 나도 눈 내리는 날이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괜히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들뜨곤했다. 나이 70이 가까운 지난해에도 그랬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였다. 헐거운 옷차림 그대로 방터골에서 내려왔다. 산골에 살다가 며칠 만에 보는 시내는 반갑고 환희로웠다.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설렘은 어찌할 수 없나 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모두들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다.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나 역시 그간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여느 사람들처럼 마스크를 하고 걸어도 들뜨고 즐거웠다. 시내를 걷다가 캐럴이 나오면 자연스레 설렘이 더 커졌다. 무작정 걷다 보면 오래 정들었던 누군가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엄중한 코로나 시대에도 시내의 즐비한 가게는 대부분 정겨운 조명으로 치장을 하고 반짝였다. 강릉의 번화가인 옥천동 오거리 가운데에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져 있었다. 화려한 불빛은 사람들을 꿈의 세계로 유혹하는 듯 아름다웠다. 그걸 보니 나까지 마음이 환해지는 듯했다. 기업은행 앞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잡았던 나는 기사님께 경포대까지 가십시다 하고 부탁했다. 택시는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자 점차 속도를 내었다. 경포대 초입길로 들어서자 입덜군 벚나무들이 기다린 듯 줄지어서 있는 게 보였다. 4월의 봄날 만개하던 벚꽃들과 달리 퍽 쓸쓸하고 허전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호수 가까이에서 택시를 내린 나는 경포대로 걸어 올라가 정자 난간에 앉았다. 멀리 경포 호수가 내려다 보였다. 호수 주위로 긴 의자가 놓여 있고 건너편 호수 쪽으로는 낮게 드리워진 숲이 고즈넉했다. 그곳은 아내와 걷던 길이었다. 종일 글쓰기 지도를 하고 대학 강의를 마친 날이면 피곤이 엄습해왔다. 그러면 아내는 나를 차에 태워 이곳 경포 호수 주위로 데리고 왔다. 아내가 준비해온 맛있는 음식을 벤치에 앉아 함께 먹기도 하고 호수 주위를 나란히 걷기도 했다. 아기 없이 남의 흉도 보고 우리 자랑도 하며 웃고 떠들다 보면 생활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졌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연스레 내 발길은 경포호수를 자주 배회했다. 그러면서 무언의 속삭임으로 다가오는 호수의 말을 한편의 시조로 읊기도 했다. 조용히 걷다 보면 호수는 사랑이여라. 작은 바람, 여린 눈빛, 부드러운 물의 미소여. 그리움 말 걸어오니 호수에 인양 물들다. 자작시조 호수에 물들다. 경포대에서 내려오면 인근의 한 찻집에 들르는 것이 아내와 나의 정해진 데이트 순서였다. 크리스마스 무렵이면 자주 와서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던 곳이었다. 찻집의 창문을 통해서도 호수가 잘 보였다. 아내와 함께 지내는 36년 동안의 시간은 천년의 세월을 보낸 만큼이나 희로애락이 분분하였다. 그래도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니 괴로웠던 일은 생각이 나지 않고 고맙고 좋았던 일들만 떠올랐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옛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 찻집 안에서 누군가가 들뜬 목소리로 눈이 오네 하고 말했다. 정말 창문 너머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같았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가 머지않은 이른 아침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요란스레 잠을 깨웠다.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어 집에 온 참에 선잠에 들었던 나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전화를 받으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아내의 목소리였다. 여보, 밖을 좀 내다봐. 커튼을 젖히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내 생전에 그렇게 큰 함박눈은 처음이었다. 아기 주먹만한 함박눈이 춤추듯 내리고 더러는 날리고 있었다. 평생 볼까 말까 한 아름다운 눈송이를 아내와 나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함께 보는 중이었다. 돌아보면 그 순간이 우리에겐 잊지 못할 행복이었다. 찻집을 나와 모처럼 눈을 맞으며 혼자 걸었다. 36년 동안 아내와 살면서 크리스마스 날이면 서로 선물을 주기도 받기도 하며 지냈다. 그리고 요즘에야 알았다. 아내가 떠난 후에야 아내로부터 가장 아름답고 유효기간이 무진장한 선물을 이미 받았음을 말이다. 이 선물은 오헨리의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에 등장하는 가난한 부부가 서로에게 준 선물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이었다. 아내가 주고 간 그리움이란 선물. 아내 역시 알 것이다. 자신도 가장 멋진 선물을 나로부터 받고 있음을. 나 역시 혼자서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이 세상을 사랑하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사는 동안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사는 동안 그리워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젊음이 가고 기억마저 바래지지만 사랑의 항아리에 머무른 그대. 삶이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천연의 향기가 되어 따듯이 다가오는 사람, 고요히 나를 깨우는 사람아. 한 생이 고달픈 삶이라지만 너로 하여 환희로운 음악이 되는 건 왜인가? 너로 하여 행복의 일상이 되는 건 왜인가? 오늘 그리운 사람이기 때문이리라. 내일 더 그리울 사랑이기 때문이리라. 그리우니여, 그리우니여. 자작시 그리움. 이상으로 스페셜 테마 에세이 2를 마치겠습니다. 스페셜 테마 편지 1. 크리스마스는 엄마의 생일. 35세 나이에도 나는 어머니보다 엄마라는 호칭을 더 좋아한다.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진다. 엄마의 생일은 다름 아닌 크리스마스 날. 1961년생 치고는 드물게 음력이 아닌 양력 12월 25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 엄마의 생일은 엉터리다. 돌아가신 외할머니는 분명 엄마를 한여름에 낳았다고 하셨다. 영하 사망률이 높았던 시절, 여름에 낳아놓고 한 해가 지나고 또 계절이 바뀐 뒤에야 출생신고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어릴 때 엄마는 늘 당신을 1960년생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드신 엄마는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길 바라시는지 어딜 가면 항상 나 61년생이에요 하고 소개하실 때가 더 많다. 그래도 하필 크리스마스 날이라 엄마 생일은 기억하기가 정말 쉬웠다. 12월 25일 성탄절이 되면 동네 교회에서 선물을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들뜬 표정이 되면 엄마 생일이라는 게 기억이 났다. 하지만 모두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정신이 팔려 정작 엄마 생일을 챙긴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엄마는 평생 옷장사를 하며 우리 두 형제를 키워낸 여장부였다. 처녀 때부터 부산 국제시장과 부평동, 남포동 일대를 거쳐 현재 영도구 남항시장에 이르기까지 남의 가게 점원부터 시작해 자그마한 자신의 가게를 얻기까지 40여년의 세월을 그렇게 바삐 사셨다. 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비로소 지금의 작은 가게를 얻고 아이처럼 기뻐하던 엄마의 모습이 여전히 눈에 선하다. 나와 형의 이름 끝 돌림자를 딴 현아사라는 가게는 아직도 남항시장 입구에 둥지를 틀고 있다. 내가 대학생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조선소 용접 노동자셨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청 노동자의 삶이란 늘 일정치 못한 일거리와 수입이 문제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는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엄마는 항상 자신은 뒷전인 채 힘들게 일하는 아빠와 두 아들을 먼저 챙기며 힘든 세월을 견뎠다. 고된 노동으로 병을 얻은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뒤 엄마는 더 억척스럽게 장사에 매달리셨다. 그 와중에 당신의 생일을 챙기는 건 아마 사치라고 여기셨을 것이다. 초등학생 때였던가? 웬일로 엄마가 그의 크리스마스 날 남포동 지하상가에서 사탕이 가득 든 작은 산타 인형을 사주신 적이 있다. 철없던 나는 마냥 기분이 좋아 폴짝폴짝 뛰었다. 엄마, 크리스마스는 엄마 생일도 되니까 엄마 선물도 사요. 싱글벙글 웃으며 선물을 사라고 부추기는 날 보며 엄마는 가만히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엄마한테는 이 산타 인형을 받고 기뻐하는 네가 제일 멋진 생일 선물이야. 중학교 국어 시간에 배운 성탄재라는 시를 유독 좋아하게 된건 철이 좀 들고 난 후였다. 열병을 앓는 아들을 위해 젊은 아버지가 눈밭을 헤치고 따오신 산수유 열매를 떠올리면 지금도 문득 눈시울이 젖어온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모두 인류의 원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가 흘린 보혈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제 내게 크리스마스는 엄마의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다. 나라는 존재를 한 인간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 흩뿌려진 엄마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나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 간호사로 또 지금처럼 소방 공무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파라리 엄마의 공이다. 엄마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나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내가 배운 그대로 내 딸을 기르고 있다. 6살, 아직 어린이 생명도 나중에 철이 들고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는 날이 올 것이다. 내 아이도 사랑의 선순환을 한번더 생각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절로 떠오르는 시 성탄재 속에서 화자는 아버지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 또한 새삼 엄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게 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엄마에게 근사한 선물을 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다. 이상으로 스페셜 테마 편지 1을 마치겠습니다. 스페셜 테마 편지 2. 12월 25일 홀리 월급데이. 종교인이 아니라 직장인인 내겐 그날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반겨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날짜에 이토록 호들갑인 것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그렇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린 아득한 날이지만 불과 8개월 전까지 나는 서울 도심에서 일하던 직장인이었다. 12년쯤 회사에 다녔고 다니는 동안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도 12회 동안 12번에 나누어 연봉을 받는 생활은 변하지 않았더랬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지난 3월 퇴사를 계기로 나는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을 잃었다. 그러나 결코 가엾지 않은 나의 삶이라 단언할 수 있는 건 없음으로 잊게 된 날과 매일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급 없이 보내는 2022년 첫 크리스마스는 소박하고 경건하게 보낼 것이다. 이상으로 스페셜 테마 편지 2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언즈 매거진 파트 3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언즈 매거진 파트 4로 이어집니다. 낭독의 이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K인스 매거진 파트 4 차례 1 차의 시간 소박한 연말 티 파티 2 반려식물 처방 작은 생명이 주는 책임감 3 행복일기 1 커피 향처럼 남은 이별의 여운 차의 시간. 소박한 연말 티파티. 코로나 이후로 몇년 동안은 조용하고 차분한 연말을 보냈다. 나에게 원래 12월은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달이다. 지인들과 연말에 소소하게 티파티를 한다. 티파티라고 하면 화려하고 성대할 것 같지만 그저 오랜만에 모여 차를 마시며 한 해가 지나가는 아쉬움을 달래는 소박한 자리다. 대신에 티파티를 할땐 그날의 호스트가 계절과 티파티 콘셉트를 고려하여 티리스트를 짠다. 지금 같은 겨울엔 가벼운 느낌의 차보다 좀더 무게감이 있는 차를 선택하는 게 좋다. 무게감이 있는 차는 산화도가 높은 차를 말하기도 하는데, 산화도가 높은 순에 따라 청차, 홍차, 보이차 순으로 티 리스트를 짜는 게 요즘 날씨와 잘 어울린다. 산화도에 따라 마시지 않고 순서 없이 마시다 보면 차 멀미를 하거나 어지럼증이 생겨 차 때문에 몸이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티 파티를 할 때에는 티 리스트를 짜는 게 중요하다. 티 리스트는 티 코스를 짜는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한다. 티 코스는 차를 음식과 함께 마실 때 짠다. 요즘은 티 하우스에서 티 코스를 볼수 있는데, 티 코스에서 차는 산화도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짜야 하고, 음식은 웰컴 푸드처럼 가벼운 음식부터 메인 디쉬, 그리고 디저트 순으로 이어지도록 짜는 게 좋다. 티 파티에서 마실 티 리스트를 짜면 손님들에게 사전에 알려주어 각각의 차들에 맞는 음식들을 하나씩 준비해 오도록 한다. 게스트들은 차와 함께 먹을 음식을 가져올 때 코스 순서에 맞춰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호스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티 리스트가 매번 달라진다. 티 리스트를 보고 함께 마셔보고 싶은 차를 챙겨오기도 한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니 같이 마셔보고 싶은 차가 많아져 티 파티는 오후에 시작하여 자정이 되어서야 끝난다. 티 파티는 술이 없는 파티이다. 술이 빠지면 파티 분위기가 나지 않고 다소 지루할 거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술 대신 차를 마시며 파티를 해본다면 모인 사람들과 서로의 이야기를 보다 깊이 나누며 새로운 느낌의 파티를 즐길 수 있고, 차와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어서 기름진 음식도 부담스럽지 않게 즐길 수 있다. 이상으로 차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반려식물 처방. 작은 생명이 주는 책임감. 3년 전 가을 참나무 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우리 집에 왔다. 두 손을 모아 움푹하게 만들면 그 안에 폭 안기는 사랑스런 고양이 별이었다. 식물이 많은 우리 집에 온 별이는 화분마다 코를 찡긋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고는 잎사귀가 뾰족한 아레카야자나 마지나타를 비롯하여 마음에 드는 화초의 잎을 잘라먹곤 했는데 점란을 특히 좋아했다. 덕분에 우리 집에 있는 점란은 잎사귀의 끝이 툭툭 잘려 몽당 연필처럼 변했다. 시페루스를 새롭게 데려온 후부터 별이의 최애 간식은 시페루스로 바뀌었다. 당연히 무사할 리 없던 시페루스 역시 줄기만 남아 금세 벌거벗은 모양새가 돼버리고 말았다. 별이에겐 희극이고 시페루스에겐 비극이었다. 시페루스. 몇 개월이 지나 시페루스를 좀 더 데려와야지 마음먹었을 때는 구하기가 힘들었다. 벽과 식물인 시페루스는 햇빛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는 식물이라 주로 여름에 유통되기 때문이었다. 당시 아쉽게 가족의 연을 맺지 못했던 시페루스를 올해 여름이 가기 전 10포트 구입했다. 6포트는 철제 화분에 옮겨 담아 선반 위에, 3포트는 초록색 화분에 담아 별이의 밥그릇 앞에, 나머지 한 개는 저면관수 화분에 담아 주방 콘솔 위에 올려두었다. 모험심 강한 별이는 그중 꼭 좁은 콘솔 위에 올라가서 일촉짜리 시페루스의 잎을 뜯었다. 키가 40cm 정도 되는 시페루스를 물어뜯다가 잘 잘리지 않으면 입에 문 채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화초의 허리가 반으로 꺾이기 일쑤였다. 저러다가는 뿌리가 뽑히겠다 싶어서 조마조마했다. 고양이의 본능이라는 걸 알면서도 인정사정 없이 내 식물을 뜯어먹는 별이가 얄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몸무게가 800g이던 아기 고양이 별이는 3년 동안 5kg 정도의 어른 고양이로 성장했다. 덩치만큼 호기심도 커진 별이는 창밖 풍경을 좋아했다. 창문을 열고 지내는 계절에는 불편하지도 않은지 울퉁불퉁한 창틀에 누워 낮잠을 청했고,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창가에 숨어 아르렁대며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처럼 굴었다. 집안을 어슬렁거려야 할 별이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면 베란다에 열린 창에 앞발을 올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곤 했다. 별이는 바깥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다. 주택에 살 때는 정원에서, 리폼한 소파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현관 밖 복도에서 녀석을 검거해 오곤 했다. 중고거래로 캣타워를 판매한 날에는 순식간에 공동 현관으로 빠져나간 별이를 3시간 넘게 엉엉 울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끝에 찾아온 적도 있다. 별이 가출 대소동. 별이를 정말 잃는 줄 알고 가슴 철렁했던 순간은 따로 있다. 그날은 아들을 학원에서 픽업해 집에 돌아온 저녁이었다. 아들이 현관 중문을 열자마자 별이! 별이! 하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나더니 내 다리 사이로 뭔가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중문이 열린 틈 사이로 잽싸게 빠져나온 별이었다. 노트북 가방과 숄더백, 책가방을 양손 가득 들고 있느라 손 쓸 새도 없이 별이는 현관을 통과해 계단까지 내려갔다. 별이야! 라고 다급하게 외치는 나를 계단참에 서서 빤히 쳐다보던 녀석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나는 가방을 팽개치고 뒤따라 달려나갔다. 하지만 하필 공동 현관문이 열려있던 바람에 별이는 그렇게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벌써 몇 번째 탈출인지 몰랐다. 저 녀석은 우리가 싫은 걸까 싶어 속상하고 서운했다. 수은주가 뚝 떨어진 초겨울 날씨에 밤새 찾아다닐 용기가 없었다는 건 핑계였을지도 모른다. 별이는 똑똑하니까 금세 집을 찾아 돌아올 것이란 믿음이 조바심으로부터 나를 구했다.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는 대신 먹이와 케이지를 집 밖에 두고 잤다. 그날 밤 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관리실에도 말해두었다. 유기동물단체, 중고거래 홈페이지에 동네 소식 게시판, 동네 망카페 같은 온라인 공간에 고양이를 찾습니다란 제목으로 공고를 올렸다.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걱정해주면서 속속 제보를 주었지만 별이는 아니었다. 다급한 맘에 접속해본 유기동물 앱에서 까만 눈동자와 참나무 색 털이 별이와 꼭 닮은 고양이 사진을 봤다. 그러면 그렇지. 찾을 줄 알았어. 하고 속으로 기뻐하며 사진을 클릭했는데 안에 담긴 내용은 살벌했다. 내장 파열, 다리 골절, 상태 매우 좋지 않음.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우리 별이 맞지? 하고 보여주자 코에 얼룩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니라고 했다. 별이와 닮은 그 고양이 사진 옆엔 곧 하얀 국화 아이콘이 떴다. 별이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한순간의 불찰로 반려동물을 위험에 빠뜨린 내가 과연 생명을 책임질 자격이 되는 것인지 자괴감이 밀려왔다. 별이가 나간 지 3일째까지 별이를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남편이 아파트에 설치된 CCTV를 모두 뒤지고 나서야 사건 당일에 별이가 자동차 아래 숨는 모습을 발견했다. 우린 지하 주차장을 돌며 108배를 하듯 무릎을 꿇고 주차된 차들의 아래를 열심히 들여다보았다. 백이동의 주차장을 돌던 중 마침내 남편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저기 고양이 한 마리 있어!
빨간 스포츠카의 배기구 아래서 잔뜩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그토록 찾던 우리 별이가 맞았다. 그렇게 별이는 3일 만에 무사히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별이는 넓은 밥상을 두고 여전히 좁은 콘솔에 올라 시페루스를 뜯어먹는다. 그 바람에 자꾸 허리가 꺾이는 시페루스. 나는 아무 말 없이 가장 잎이 무성한 시페루스와 허리가 꺾인 시페루스의 자리를 바꾸어 놓았다. 내 곁에 머무는 여린 생명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상으로 반려식물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1. 커피향처럼 남은 이별의 여운. 카페에서 내가 즐겨 찾는 메뉴는 연한 아메리카노다. 커피 특유의 쓴맛이 옅은 한 모금의 액체가 입안을 부드럽게 감돌 때마다 옛사랑의 기억이 이젠 제법 편안하게 떠오른다. 봄의 쌀 같은 미소를 자주 짓던 그는 첫 만남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다. 대화 중 잠시 흐르는 정적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편했다. 내 말에 장단 맞추며 웃을 때마다 드러나는 보조개와 길게 뻗은 손가락도 멋져 보이기만 했다. 연한 커피를 좋아하는 취향부터 가치관까지 서로 잘 통했던 우리는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와 나는 우리만의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행복에 푹 젖어 연애를 했다. 글쓰기를 좋아하는 우리는 카페에서 서로에게 편지 써주는 것을 즐겼다. 젊음은 한때지만 철없음은 영원하다던데. 그럼 너를 철없이 사랑하겠다고 그가 적어준 문장을 나는 평생의 보물처럼 간직하며 음미하고 또 음미했다. 나는 그에게 세상의 모든 꽃이 시들고 세상의 모든 음악이 멎을 때까지 사랑하겠노라 적어 화답하곤 했다. 우리가 품은 사랑의 깊이가 전 세계 커플을 통틀어 가장 깊을 것이라 믿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특별할 것 없는 연인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날이 오고 말았다. 머지않아 그가 알려온 이별. 모든 것이 사랑의 이유였건만 모든 것이 헤어짐의 이유가 되었다.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던 카페에서 우린 작별 인사를 주고받았다. 커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삼키는 내게 그는 말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며 또 마셔도 괜찮겠어? 이토록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말을 전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나를 아프게 했다. 커피향처럼 짙었던 이별의 여운이 아무래도 좀 더 내 곁에 머무르려나 보다. 아직 종종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걸 보면. 하지만 타들어가는 듯했던 마음이 한결 잠잠해지고 나니 커피 마시며 떠올릴 추억 하나쯤 있다는 것이 그리 서글프지만은 않다. 이상으로 행복일기 1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인스 매거진 2022년 12월호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2023년 1월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낭독의 김윤입니다. 감사합니다.